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특히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USS 니미츠함과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 웨인리 메이어함 등이 투입됩니다. 미 한일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는데 앞서 3국은 지난달 22일과 지난해 10월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 나라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합동수색구조 훈련도 재개하고 있다며 이는 3국 안보협력을 정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따르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왕 위원은 어제 베이징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양국 관계는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때때로 다양한 소음과 방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내 일부 세력이 잘못된 미국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해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을 비방하고 도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일본에 대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위원은 올해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5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일본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양국 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하야시 외무상은 어제 베이징에서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오펙플러스 회원국들이 기습적으로 추가 감산을 결정한 것에 대해 현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어제 우리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오펙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배럴이 아닌 미국 소비자를 위한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난 여름 최고점을 기록한 뒤 미국 내 가격은 지금까지 갤런당 $1.5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에너지 시장이 미국 소비자를 위한 경제 성장과 낮은 소비자 가격을 지원하도록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펙플러스 회원국들은 다음 달부터 하루 116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 서부 국경 근처로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그리즐로프 벨라루스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어제 국영TV와 인터뷰에서 전술 핵무기는 연합국의 서부 국경으로 옮겨질 것이며 이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유럽과 미국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즐로프 대사는 무기가 배치될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월 1일까지 저장시설을 완공한 뒤 벨라루스 서부에 배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다른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 바르샤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폴란드 대통령실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공식 회담을 시작으로 폴란드 국민과 폴란드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도 만날 계획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실의 라디오 방송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르샤바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도운 폴란드 국민의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해군이 어제 오만만 근처에서 미국 해군 정찰기를 식별하고 경고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 항공기가 미 해군 정찰기라고 밝히며 경고 후 이 정찰기가 허가 없이 영공에 진입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3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은 최근 대통령 무력 사용권 공식 폐지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북한 같은 나라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맹시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오늘 3일 미 항모전단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북한의 도발 대응 관련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최고는 12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이 최근 가결한 대통령 무력 사용권 공식 폐지 법안에 북한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이 북한 같은 나라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막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2002년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무력 사용권 승인을 공식 폐지하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권 폐지 법안을 29일 가결했습니다.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 법안에는 미국이 북한 등 다른 나라의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에 관한 해석을 분명히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조맨친 상원 의원이 제안한 이 조항은 이 법의 어떤 내용도 미국이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같은 나라와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의 공격이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전술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이 조항에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배경 설명을 해달라는 후유의 요청에 31일 오후 6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9.11 테러 이후 2002년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테러를 계획, 주도, 지원, 실행한 개인이나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AUMF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AUMF는 미국이 이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 거론됐을 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근거로 헌법 2조와 함께 AUMF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AUMF 폐지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의됩니다. 이 안건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던 지난 2021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AUMF 폐지가 이란 등 현재 미국이 마주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안건이 의회에서 처리된다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상원을 통과한 AUMF 폐지 법안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수정안으로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한일 세 나라는 오늘 미 항모전단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굵직한 정치 행사들이 들어있는 이달 중 대형 도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3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일본 참가 전력과 함께 대잠수함전 훈련, 수색 구조 훈련 등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잠수함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수중 위협에 대한 미한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대잠전 훈련 시에 한미 해군이 보유 중인 수중 무인 표적을 활용해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수중 위협에 대한 3자의 한미일의 탐지, 추적, 정보 공유, 경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훈련엔 미 해군에서 지난달 27일 한국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했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 웨인 E. 메이어함 등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은 니미츠호가 속한 미 해군 제11항모강습단 크리스토퍼 위니 단장이 지휘관을 맡습니다. 한국 해군에선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과 구축함 최영함, 대조영함, 그리고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에선 호위함 우미기리가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에서 미한일은 수상함정이 어뢰와 비슷한 형상의 북한 잠수함을 모의한 수중 무인 표적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탐지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어뢰로 파괴하는 절차를 숙달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이 SLBM에 이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인 SLCM, 그리고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신무기로 주장한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등 다양한 수중 전력 개발에 대응한 훈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한일은 지난해 9월 한국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가운데 대잠수함전 훈련을 펼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10월과 지난달 22일엔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외 다국가 훈련을 제외하고 한반도 부근의 미한일 3국 연합해상훈련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한국 해군 참가전력 지휘관인 해군 7기동전단장 김인호 준장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의 해양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북한 도발도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해 무력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에서 23일 진행된 올 전반기 미한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그리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된 미한 연합 상륙작전 쌍용훈련의 즈음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무인 수중 공격정 시험 실시를 주장하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미한일 해상훈련 직후인 지난해 10월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자산 중에 사실 항모 전단이 가장 막강한 전략자산이죠. 그것이 들어오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이 거기에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상징을 넘어서서 쏘는 미사일의 종류를 보면 항모 전단도 자신들이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논평에서 미한연합훈련 내용이나 미국의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 그리고 니미츠호의 한반도 전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이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미한의 도발에 자신들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한일은 지난해 9월 훈련 때 중국 정보함이 인근 해역에서 포착됐던 것과 같이 이번 훈련에도 주변국들이 정보활동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니미츠호가 부산에 입항한 지난달 28일 동해에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하며 견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력실장입니다.
설리반이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안보 군사적 현실은 점점 더 늘어날 거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12월 달에 니미츠함을 서태평양 지역으로 보냈으니까요. 서태평양 지역에는 이제 두 척의 항공모함이 상주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변화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편 오는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로 일컬어지는 김일성 추석 생일인 태양절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등 이달 중 대형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이달 중으로 예고한 군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고체연료 로켓 엔진의 연소 시험이나 이를 적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기존 액체연료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 등이 가능한 도발 유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한 핵탄두의 성능 검증을 위한 제7차 핵실험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전술 핵무기를 공개한 이상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전술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은 핵무기를 공개한 후에 핵실험을 했으니까 핵무기의 공개 의미는 이제 추가로 핵실험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북한은 앞서 지난달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소형화, 경량화한 실물 형태의 신형 전술 핵탄두 화산 31형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 고위관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대응과 관련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30일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대담 행사에서 부시 행정부를 시작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미한일 3국 관계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정부 내 거의 모든 수준에서 1년에 3국 간 관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는 강력한 억지력과 연대라고 말했습니다.
One is basically just strong deterrence and solidarity in the face.
이어 그것이 중심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기술 표준과 역내 문제 및 도전에 관해 논의하고 3자 간 관여와 관련해 무엇이 가능한지 보기 위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강력한 양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미한일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our two strongest bilateral partners ar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Seoul. Look,
캠벨 조정관은 우리에게는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강력한 두 양자 파트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가능한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 같은 활동 중 일부가 점점 더 삼자적인 것이 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 몇 가지 정치적 도전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been encouraging from the sidelines, but we've spoken very clearly, Richard, that it is in our.
캠벨 조정관은 이런 관점에서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선제적 조치를 취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 want to commend the courage of President Yoon and his decision to take some of these steps.
캠벨 조정관은 윤 대통령이 일부 조치를 취하고 또 일본에 가서 독자적인 조치를 한 용기와 결단을 칭찬하고 싶다면서 이런 방식이나 용기는 국제 무대에서 흔히 볼 수 없으며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우리는 앞으로 한일 양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미국은 적절하게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그가 오판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 틀림없이 핵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정보와 관련해서는 영변이 주요 시설이지만 훨씬 더 큰 대량 살상 무기 산업의 작은 한 조각일 뿐이라며 종합적인 비핵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세너 전 미 국가정보부국장과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을 지낸 마커스 갈루스카스 애틀란틱 카운슬 인도태평양 국장을 함지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전술핵탄두 화산 31과 핵무인 수중 공격정을 선보이고 핵탄두 공중폭발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역량을 과장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북한이 이 무기들을 실전 배치했을까요? 역량은 검증됐나요?
So first of all, I think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North Korea engages in systematic denial and deception.
북한은 실제 무기 역량을 계획적으로 부정하거나 기만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이룬 진전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실험적인 무기 체계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운영 능력도 진전시키고 있으니까요. 북한은 새로운 무기를 실험할 뿐 아니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화하는 능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전 배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에 북한의 역량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국가정보부국장을 지내셨는데요. 북한이 새 무기를 선보일 때 미국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합니까? 일반에 공개된 것 이상으로 미국이 북한의 무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Well, I hope your viewers understand that I cannot actually reveal secrets 우리가 북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기밀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런 기밀을 공개하면 북한 정권에게만 이익이니까요. 따라서 북한 관련 기밀을 공개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데 우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 분석가들이 모든 출처의 정보를 통합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살펴보는지 조금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성사진, 통신감청, 공개 출처 정보로 파악된 여러 다른 형태의 기밀을 들여다봅니다. 모든 분야의 기술적 전문가들도 있고요. 모두 협력해 일반에 알려진 것들뿐 아니라 기밀과 전문성까지 더해 통찰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 과정이 돋보이는 것이죠.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정책 이반자들에게 조언하는 위치에 계셨는데요. 북한의 행보를 볼 때 어떤 상황으로 가는 중입니까? 오판으로 남북 간 심각한 충돌을 예상해야 할까요? 2010년 북한의 한국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 당시처럼요.
Well, I do think that we're in a different place than we were in 2010.
2010년과는 다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건들이 중요한 역사적 지표이긴 하지만요. 오판의 위험은 지금이 더 크죠.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온갖 활동과 무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일본, 미국 간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확장됐고요. 미한일 공조에는 필리핀도 조금은 참여하고 있죠. 북한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만한 일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고 북한과 미한일 간 소통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판은 상당히 여러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무기 체계와 선제 타격 원칙을 볼 때 또 한국이 언급하는 다양한 교전 수칙을 볼 때 오판의 수위와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그 시간표를 정하기는 정말 싫지만 우리는 이미 위험한 환경 속에 있고 그 위험은 계속 커지는 중입니다.
칼로스 카스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Certainly, I think reinforcing deterrence in the waters off the west coast of Korea, particularly in the Northwest Islands area in the northern Lemon.
한국의 서해, 특히 서북 도서와 북방 한계선에서 억지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가 언급한 두 사건이 모두 그 지역에서 일어났죠. 중국과 매우 가까운 곳이어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적대감을 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자제할 것으로 북한이 오판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새 역량을 계속 개발하면서 국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 안에 역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북한과 김정은의 생각을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억제력으로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할 지도자라고 분석하십니까?
Well, on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hammered home to all the analysts who worked for me.
저와 일했던 모든 분석가들에게 제가 정말로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전후 사정입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그런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달려있다입니다. 정권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면 김정은은 틀림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김정은은 억지력이 필요한 수준을 넘는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김정은은 매일 핵무기를 강압적 도구로 사용한다고 즐겨 말하죠.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결정은 상황에 달렸고요.
갈로스카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 think there's a range of realistic scenarios under which Kim Jong-un could have the mistaken belief that
김정은이 오판할 여러 가지 현실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핵무기, 특히 전술핵무기 사용이 정권 붕괴가 아니라 목표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오판 말입니다. 김정은이 전술핵을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역량의 진전과 현재 충돌 양상 속에서 김정은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국민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김정은은 죽음과 파괴, 사상자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와 생존에 대해서만 신경 씁니다. 핵무기를 사용해야 정권 유지와 생존이 보장된다고 판단하면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저지해야 합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구석구석까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시설을 얼마나 확장했습니까?
So I love that quote. I was there in Hanoi, of course, when he said it. And that was in the context of emphasizing that what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좋아합니다. 그때 저도 하노이에 있었죠. 그는 김정은이 하노이 협상장에서 제시한 게 불충분하다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핵물질이 생산됐고 북한은 영변의 사찰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영변에만 집중하면 이것이 북한의 훨씬 더 큰 대량 살상 무기 산업의 일부라는 사실을 흐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앞서 우리가 논의한 운반 수단들도 포함됩니다. 영변이 중요한 대규모 시설이긴 하지만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정말로 다뤄야 할 훨씬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2년 넘게 매일 정보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회담 전 북한 비핵화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걸까요?
I really don't know. I mean, I can't get in President Trump's head and I wasn't his briefer at that time.
저는 정말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고 미북 정상회담 당시는 제가 이를 보고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경제적 생명줄과 더 나은 경제적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북한에 제시하면서 스스로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할 때 정보당국이 그에게 확신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미국의 기준을 충족할 만한 협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인데요. 당시 북한의 제안이 불충분하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정의용 당시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공유하고 있었던 건가요?
So I can't speak to the judgments of everyone involved, but I would say there's always been a great deal of skepticism.
모든 사람의 판단을 제가 말할 순 없지만 회의감이 상당히 컸다고 말하겠습니다.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 결정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오랫동안 회의감이 있었죠. 미국 정보당국이 매년 의회에서 공개 증언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정보당국의 일관적 견해를 여러분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보평가는 확실성이 아닌 가능성과 확률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 가능성을 탐색한 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다는 세넌 전 국가정보부국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꼭 성공을 보장한다는 생각에 갇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경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매우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북한이 정말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I don't. It's a very simple answer. I guess just in this context.
아니요.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이 맥락에서는 말이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릴 수 있지만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는 한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무기는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핵무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그가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의 명시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고 미국은 북한과 언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목표가 무슨 소용입니까?
I agree with I think the implication of what your question is. I think that we
동의합니다. 그 질문이 함축하는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칼로스 카스 국장도 이 내용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어 그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비핵화에 기반을 둔 정책은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언적 목표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 목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다른 성과를 낼 것인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 선언적 정책을 이미 지나쳐버렸습니다.
북한과 군축 협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견해를 지지하는 것인가요?
I'm absolutely for that idea. I think the question is how can that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달성하냐는 것이죠.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묻고 협상장으로 끌고 오는 데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도 잃어버렸습니다.
군축이 미국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we have a great number of realistic options and there's different approaches that we could take.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더 큰 차원의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목표라고 봅니다. 문제는 새는 전 국가정보부국장의 지적처럼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심으로 동의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이후에 북한 지도부에 대해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과 달리 북한 주민들의 요구에 더 잘 반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면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 지도부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이 핵 보유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무한정 수용하는 건 매우 나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 내에 극적인 돌파구라도 생길 것처럼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는 것도 실수라고 봅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핵화를 목표로 하자고 말할 때 비핵화가 즉각적인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잘못 해석되고 걸러지죠. 또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행동을 자제하자거나 북한을 기분 나쁘게 할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고들 합니다.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이런 정부는 밀어넣지 말자고도 합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도록 북한 지도부와 주민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스 세너 전비 국가정보부국장과 마크스 갈로스카스 아틀란틱 카운슬 인도태평양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이 주로 한국어를 통해 감정에 호소하던 방식에서 유창한 영어로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북한 인권운동의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라며 영어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7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비공식 회의에서 발언한 탈북민 이서연 씨와 조세김 씨.
And how much can you guarantee that th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won't be aimed at China?
We should not accept that the idea human rights and security are separate issues.
사흘 뒤인 20일엔 탈북민 티머시 조 씨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관련 상호 대화에서 비정부 기구를 대신해 발언했습니다.
In this prison country and having experienced the hunger.
이틀후 22일엔 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운집한 미국 동부 리버티 대학의 교내 주례 행사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한 그레이스 조 씨가 참석해 증언합니다.
And we have to make correct decision for our future and we have to protect our freedom and liberty.
이들은 모두 미국과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북한 출신 청년들입니다. 이들 말고도 이달 초엔 한국에 사는 탈북 청년 한송미 씨가 워싱턴의 하원 건물과 뉴욕에서 열린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부대 행사에서 증언했습니다. 또 21일엔 영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가 제네바를 찾아 한미일과 유럽연합 등이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역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유창한 용어로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밝힌 겁니다. 또 어떤 질문에도 주저하지 않고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설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의회에 근무하면서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를 준비 중인 티머시 조 씨는 31일 VOA에 북한 인권운동의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인권운동 1세대들과는 달리 2세대는 외국어와 국제 지식으로 무장하고 북한과 다른 나라의 실상을 비교하며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영어를 바탕을 가지고 또 정치를 배우고 국제 인권학을 배우고 국제 관계학을 배우면서 이제 세계 무대를 점점 뚫고 들어가게 돼요. 감정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성적으로 본다는 자체는 나라의 희망점을 찾으려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연구하게 되고 비교하고 또 역사를 뚜시게 되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돼요. 그 부분에서.
조 씨는 특히 최근 북한 청년들의 외부 정보 접근 등 표현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김정은 정권을 볼 때마다 외국에 있는 탈북 청년들이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명감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 외교관을 향해 북한의 인권 개선이 장기적으로 중국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훈계까지 했던 이서연 씨도 행사 뒤 VOA에 비슷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최근 유튜버 팔로워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미국에서 작가이자 인권운동가, 소셜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박연미 씨는 이런 영어와 지식의 힘을 탈북민들의 무기로 표현했습니다.
간단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통역에 그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막 유엔 같은 데서도 할 때도 옛날에는 이렇게 기다렸어야 했잖아요. 우리의 막 그런 몫을 하지만 그 어떤 나라에 대사한테 가서도 막 이제 영어로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큰 무기인 것 같아요. 북한 인권을 이제 알리는 데에서.
최근 탈북민이 미국에서 자유를 찾아가는 내용의 새 책 시간이 남아 있을 때를 낸 뒤 미 전역으로 강연과 출판 행사를 다니고 있는 박 씨는 VOA에 미국인들은 질의응답을 매우 좋아한다면서 영어를 하지 못하면 맥이 끊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방세계의 많은 청중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보다 주민들의 삶에 관심이 훨씬 많다며 북한 사회를 체험한 탈북민이 이를 영어로 직접 설명하면 국제사회의 시선을 독재정권에서 주민들에게로 돌리는 데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박 씨는 설명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탈북 청년들의 이런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7일 안보리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날 만나 증언을 해준 탈북 여성 3명에게 그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날 증언한 조셉 김 씨와 이서연 씨에게 같은 말을 한다며 이들의 끈기와 용기는 대단했으며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조명하기 위해 이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spoke to that they should be proud and I say the same thing to Mr. Kim and Ms. Lee.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초등학교 교육을 1년밖에 받지 못한 채 17살 때 북한을 탈출한 한송미 씨를 만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씨는 31일 VOA에 영어로 대사님과 대화했던 당시 상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I'm gonna keep raise my voice for North refugees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말씀 더 붙이셨는데 Nobody can stop my voice and my words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정말 힘이 그 용기가 났다고 해야 될까요?
한송미 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영어를 전혀 몰랐던 자신이 미국 대사와 영어로 대화하고 서로 교감을 나눴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영어로 써서 책으로 출간한 한 씨는 영어가 자신의 삶에 큰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말했습니다. 황중국 주 유엔 한국 대사는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탈북민들의 활동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영어로 나오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가 다 액세스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느낌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한송미 씨 등 500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영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 북한 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의 케이실 라티그 공동대표는 31일 VOA에 영어가 탈북민들에게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의 실상을 외부에 효율적으로 알릴 뿐 아니라 상처가 많은 탈북민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라티그 대표는 특히 탈북민들이 외국인에게 영어로 북한에 관해 얘기하는 것의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로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을 꼽았습니다.
The big impact that we see is on people's interest level about North Korea.
외국인들이 실제로 탈북민 앞에 서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을 때 반응이 다르며 영어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통역에 비해서 화자를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라티크 대표는 탈북민들이 영어로 연설하고 책을 출간할 때마다 다른 동료 탈북민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한국에서 전문인으로 성장하는 탈북민들을 볼 때마다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새삼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What it really shows is just how terribl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I mean, they're wasting these people away.
라티그 대표는 북한 정부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주민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그저 밖으로 내보내 땔감을 나르게 하고 하찮은 일을 시켜 그들의 잠재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이는 북한 주민들의 능력을 낮추고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limits their ability to know and understand what's going on elsewhere.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탈북민들의 영어 연설 등 활동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28일 전술 핵탄두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해 북한이 개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을 시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의 실물 모습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핵탄두 직경이 40에서 50cm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국방색을 띠고 있고 앞부분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 벽에 걸린 액자에는 화산 30일로 명명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투발수단, 즉 무기 8종이 제시됐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우는 KN-23과 KN-23 개량형 미사일, KN-24 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장착 무인 수중공격정, 화살-1과 화살-2 순항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 핵탄두 공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과장된 발표와 언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전술 핵탄두를 만들었다는 북한의 이번 발표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고 워싱턴의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 국장은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re still are some outstanding questions about exactly how far they are.
전문가들은 또 전술 핵탄두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북한이 실제로 전술 핵탄두를 그렇게 작게 만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나 순항미사일 등에는 핵탄두 장착을 못했을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탄두 직경이 50cm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전술 핵탄두는 직경이 40에서 50cm 정도입니다. 한국의 무기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그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이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그 정도의 소형화, 뭐 소형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경량화인데요. 순항미사일 등에서 운용할 만큼의 그런 경량화를 이루었는지 여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는 핵탄두의 모듈화입니다. 모듈화란 핵탄두를 소형화 표준화시켜 각종 무기에 장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은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순항미사일, 방사포, 무인수중공격정 등 8가지 무기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한 것은 물론 표준화, 규격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술 핵탄두 실물을 왜 공개했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등입니다. 핵 보유국 최고 지도자는 핵 정책을 결정하지만 핵탄두의 모습과 그 활용 방도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핵무기 관련 내용은 1급 군사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을 직접 방문해 핵탄두 모습과 장착할 수 있는 무기 종류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핵무기 선진국들은 저런 식으로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 행보는 과시성 행보가 훨씬 크다.
이런 이유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전술핵 탄두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입니다.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성공해야 그 무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그러한 것들이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무기로서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 있다고.
북한이 전술 핵탄두 공개에 이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2016년 3월 핵탄두를 공개하고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또 2017년 9월에도 장구 모양의 수소탄 핵탄두를 공개한 뒤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핵실험과 관련해 두 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전술 핵탄두가 완성됐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중국입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적, 경제적 후원국인 중국은 7차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증강 배치돼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겁니다. 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고 일본이 재무장에 나설 공산이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의무를 중국이 가졌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I'm certain that China can control North Korea. Number one. Number two,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과 안 할 가능성 모두 50대 50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say 50-50. I'm not going to say one way or another.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단기간에 핵실험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기간에 핵실험을 단행할 것 같지는 않다. 만일에 이 핵실험이 7차 핵실험이 필요했다, 기술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면 벌써 했겠죠. 왜냐하면 작년 3월부터 핵실험설이 나왔고 저 정도의 표준화된 탄두를 가졌다면 이미 기술적 필요성이 있었다면 뭐 벌써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곧바로 근시일 내 핵실험을 할 가능성보다는 핵실험 카드는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전술핵 탄두 공개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오전까지 구름 많다 차차 흐려져서 늦은 오후부터 전 지역에 비 또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1도, 최고는 12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0도. 신의주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18도입니다.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최저 6도, 최고 20도입니다.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 최저 11도, 최고 17도입니다.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는 15도입니다. 함흥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는 16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4도입니다. 해산은 구름이 많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10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8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청진,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는 13도입니다. 선봉, 구름 많고 최저 2도, 최고는 12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 동해 전 해상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0.5 내지 1m. 서해,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0.5에서 먼 바다는 오후에 2 내지 3.5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내국과 일본이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특히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USS 니미츠함과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 웨인 E. 메이어함 등이 투입됩니다. 미 한일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는데 앞서 3국은 지난달 22일과 지난해 10월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 나라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합동수색구조 훈련도 재개하고 있다며 이는 3국 안보협력을 정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따르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왕 위원은 어제 베이징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양국 관계는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때때로 다양한 소음과 방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내 일부 세력이 잘못된 미국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해 핵심 미입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을 비방하고 도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일본에 대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위원은 올해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5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일본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양국 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하야시 외무상은 어제 베이징에서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오펙플러스 회원국들이 기습적으로 추가 감산을 결정한 것에 대해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어제 우리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오펙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배럴이 아닌 미국 소비자를 위한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여름 최고점을 기록한 뒤 미국 내 가격은 지금까지 갤런당 $1.5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에너지 시장이 미국 소비자를 위한 경제 성장과 낮은 소비자 가격을 지원하도록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펙플러스 회원국들은 다음 달부터 하루 116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펙플러스는 지난해 10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 서부 국경 근처로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그리즐로프 벨라루스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어제 국영TV와 인터뷰에서 전술 핵무기는 연합국의 서부 국경으로 옮겨질 것이며 이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유럽과 미국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즐로프 대사는 무기가 배치될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월 1일까지 저장시설을 완공한 뒤 벨라루스 서부에 배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다른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 바르샤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폴란드 대통령실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공식 회담을 시작으로 폴란드 국민과 폴란드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도 만날 계획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실은 라디오 방송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르샤바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도운 폴란드 국민의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결의를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곧 반격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해군이 어제 우만만 근처에서 미국 해군 정찰기를 식별하고 경고했다고 이란 관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 항공기가 미 해군 정찰기인 EP-3E라고 밝히며 경고 후 이 정찰기가 허가 없이 영공에 진입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기사 첫 줄에 미군 정찰기가 이란 영공에 침입했다고 밝혔지만 나중에는 이란 영공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받고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